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지인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에 입었던 그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좋은 것인데 그 우리 생각에 따라서 안 좋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것인데 또 좋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도 있고 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 3월에 전북 부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양천으로 이동이 돼서 왔습니다. 평소 제가 지방에 있을 때에 서울에 대중도 집회나 행사가 있어서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면 서울에 대한 제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서울 하늘에 그 미세먼지라든지 뭐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야 서울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방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이 좋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혀 예상치 않게 부안에서 사역한 지 한 3년 남짓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서울 양천 교회 그 부로 이동 공문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접했을 때에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심란했어요. 야, 내가 그 교통량도 복잡하고 또 공기도 안 좋은 서울에 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양천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추밀하신 분인데, 야, 나같이 이래 들렁들렁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동을 하고 난 뒤에는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또 심란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네 생각 그거 틀린 것이야. 여기 참 좋아.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에서 지내보니까 서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금방 적응을 하는데, 이제는 너 서울 있지 말고 너 독립해서 어디 가야지 하면서 지방으로 보내면, 야, 지방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간 영육간에 참 서울은 서울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참 가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울 출신의 어떤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줄곧 살았는데 지방에 가 있다가 서울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빌딩 숲들 또 길게 늘어진 그 차량들 그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부근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별나다 별나, 그게 뭐가 좋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야, 막상 살아보니까 서울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또 영적으로도 서울에 우리 그 박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 실시간으로 또 빨리빨리 그리고 또 아주 그 이 감해지는 것 없이 바로바로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을 때는 목사님의 그런 그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이 잘 이제 저한테까지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양천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좀 빨리 느낄 수가 있고, 또 종들의 마음도 박 목사님의 마음을 받는 부분이 아주 민첩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이고, 우리 양천 목사님 참 주밀하시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야,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삶이 너무 정상이고 비정상적인 내 시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참 너무 좀 주밀하시고 또 심지어는 좀 까다롭다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자주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 배울 게 너무 많은데 내 생각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배울 것을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 생각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했었는데, 야, 내가 좋은 스승 밑에서 내가 참 잘 왔고 잘 배우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으시고요. 성도들에 있어서도 제가 지방에서 생각할 때, 아이고, 서울 성도들은 아무래도 좀 지방보다는 좀 못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상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양천에 있어 보니까 자기 시간들이 없어요. 우리 그 양천의 성도들이.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제가 주동해서 이 그 뭡니까,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이제 등산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양천의 형제 자매님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쁘게 사시고 또 교회와 복음 앞에 전폭적으로 사시는지, 그리고 또 종의 마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제가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정말 놀랍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박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한번 아주 말씀이 은혜롭고 좋으면 한 두 번 듣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보통 세 번, 네 번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책 두루 다 섭렵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도 몇 번을 들으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귀한 성도들하고 같이 있구나.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야, 이분들 정말 이 교회밖에 없구나. 이분들 정말 그 마음에 복음밖에 없구나. 종밖에 없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면서, 야, 내가 서울에 오지 않았더라면, 양천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그냥 시골에 묻혀서 그냥 그럭저럭 내 딴에는 사역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내가 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서울에 양천에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여러 부분으로 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참 의문이 있는 것이, 사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이제 입고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그 사울이 저 다윗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17장 5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는 마땅히 알 수밖에 없고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다윗을 모르고 있는 것을 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옹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던 자를 삼고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성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번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울의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해서 수금을 타면 이제 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찾다가 이세의 아들에 대한 청거를 듣습니다. 청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오게 했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그 번뇌하는 그 번뇌가 이제 사라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뒤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할 때에 저 소년이 누구지? 누구 아들이지? 하면서 전혀 다윗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첫 사역지가 울릉도였는데, 울릉도는 그 한 인구가 만 명, 제가 있을 때 만 명 가량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40여 개 정도 되었는데, 그 작은 섬인데 전도가 참 안 되었어요. 그 제가 3년 정도 있으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렵고 또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바늘로 머리를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주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통제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24시간 계속 아픈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잠을 자는데도 머리를 계속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는데도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포항 구역에 속했는데 포항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안 좋은데 육지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갔습니다. 섬에서는 이런 본토를 육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항에 있는 성모병원이라고 그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MRI를 찍었는데, 그 이제 MRI 상태로는 아무 이상이 없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이제 먹고 나니까 한번 먹었을 때에 증상이 거의 이제 한 80, 90%가 없어지고 약을 두번 먹었을 때 깨끗하게 나왔어요. 야, 이 약 참 좋다. 그래서 그 처방전에 적혀 있는 약, 그 제조회사 또 약의 이름 제가 잘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야,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울릉도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 거기서 살아 하면 평생을 내가 여기서 살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으로 빨리 내가 나오려고만 했구나. 하나님, 내가 울릉도에 평생 살겠습니다. 울릉도가 참 좋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자 말자 바로 하나님이 저를 영천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는데, 영천으로 제가 가서 또 잘 지내다가 몇 년 지나서 울릉도 있을 때 그 증상,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신경외과에 갔었죠. 신경외과에 가서 내가 울릉도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 있을 때에 그 성모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처방전, 그것을 제가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포항으로 갔어요. 포항에 가서 그 이제 제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때는 이미 제가 진료받았을 때 그 의사는 없고 새로운 의사가 와 있었는데, 새로운 의사한테 제 이제 과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전에 계셨던 의사분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을 먹었을 때 깨끗하게 나았는데 지금 또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하니까 새로운 의사분이 그 전에 있었던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처방지를 다시 그대로 저한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이제 지어서 그 약을 먹었는데 한번 먹었을 때에 또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앞으로도 내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이런 현상이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그 약 이름과 또 제조 회사 잘 기록을 하고 메모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악신이 임해서 자기를 번뇌케 할 때에 사울이 자기한테 수금을 타며 자기의 그 번뇌, 자기의 고통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울은 다윗을 모를 리가 없고, 마땅히 다윗이 누군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움을 할 때에, 저 소년이 누구지? 누구 아들이지? 전혀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고,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어떤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식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 말씀을 보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19절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크게 보입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라고 크게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이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거짓말을 지어서 이것이 또 크게 보입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뒤에 죽지 않을 영혼을, 다 사람마다 보이는 이 부분이 다 틀린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떤 분은 전부 다 보입니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저한테는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크게 좀 보였어요.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그것이 참말이 아닌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거짓인데, 거짓을 들려주며 곧이 곧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인데 선동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정죄를 받고 또 이 죽음에 처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살려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가 뭐냐?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1차 캠프의 강사 목사님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4장에 대한 말씀인데,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장이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모든 음성을 아무 여가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저거 안 좋은 거야, 저거 해로운 거야 라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런 생각을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형편 안 좋은 것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주면 그거 다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펼치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좋은 것이야, 그런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곧이 듣는 그 백성,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 팔린 그 우리 육신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영혼을 불행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는 이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 그 자신은 뭐냐, 마귀에게 팔린, 마귀에게 속한 거짓말을 곧이 듣는 것이 이 자기의 근본인데, 그런 자신을 신뢰하니까 끊임없이 마귀로 말미암아 그 음성이 들려왔고, 사울은 그 음성을 듣는 동안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영혼도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서는 칸타타를 총 14번 했습니다. 14번을 하면서 사역자님들은 박 목사님과 같이 계속 사역자 모임을 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앞서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근데 이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죄사함인데, 일단 죄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회개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야, 그렇구나. 신앙이 안 되거나 사역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죄사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고 사역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좀 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수양일 앞두고 저희 교회에 드문드문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교회 나오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주일날 겨우 이제 나올동 말동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좋은 게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도무지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무지 말을 안 하시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마음의 어둠이나 또 불신이나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칸타타 표를 그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만 하느냐, 또 구원받고 교회를 왜 나가야만 하느냐, 인터넷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느냐, 또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천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편에서는 다 합당했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칸타타에 대한 것도 참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우리 복음과 또 우리 선교회를 또 목사님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칸타타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칸타타에는 1막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막에 가서는 안나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 3막으로 가기 앞서서 이제 박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2막 같은 경우 저는 이제 2막을 대할 때에 그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그 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나를 이제 봤을 때에 야, 저 안나가 사역자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구나. 그 목사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저 안나. 그러다가 저 안나가 마음을 바꾸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안나를 사역자의 모습 또 저의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그 안나가 완전히 예수님이고 바로 나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칸타타가 특히 2막이 복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2막이 왜 복음이지? 자기가 그 생각으로 유심히 봤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칸타타를 총 14번 했기 때문에 또 보고 여러 번을 봤지만은 왜 2막이 복음인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4번째 자기가 마지막 날 안나를 딱 보는데 야, 저거 완전히 복음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점자는 신사 있지 않습니까? 점자는 신사가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성냥팔이 소녀를 위해주는 것처럼 딱 보여지지만 사람이 돌아갔을 때에 성냥이라 봐라 하는 그 신사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똑같고 또 안나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고 또 이제 이 안나가 빵을 훔치지 않았는데 빵 훔쳤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둘러싸이고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본다면 가늠증이 잡힌 여자가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안나를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안나가 빵을 훔치지 않았는데 근데 막 이 안나를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2막을 또 보고 하면서 야, 2막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거기 나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안나가 마지막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면서 쓰러질 때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숨을 거두고 한 10초 만에 이제 이 막이 바뀌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안나가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 그 우편에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면서 하는데 야, 그렇게 또 푸니까 야, 참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 칸타타 이거 표 강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대중도 집회를 앞두고 헌금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칸타타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앞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양천교회도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대중도 집회는 그렇게 올 수 없는데 칸타타는 그라시아스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박 목사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너무 좋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칸타타 때 왔던 사람들이 기구 발표회 때 올 수가 있고 또 대전도 집회 때 올 수가 있고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인데 그분의 생각 안에서는 마귀가 왜 이 칸타타 때 표를 칸타타의 이 교회에서 이 표를 맡겨 이런 생각을 주니까 그 생각을 곧이 곧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은혜롭고 감사해야 할 부분에 그분 마음에 감사를 하지 못하더란 것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아이,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이 사마리아인이 치료를 해주고 난 뒤에 이제 가라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주막국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그 생각 틀린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매님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 육체 중심의 생각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나 하나 죄 없다 함을 받고 나 하나 이제 천국 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지만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가 뭐냐? 내 생각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거기에서 아 이것이 멸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의 말씀편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거 없이 먼저 죄사함부터 먼저 받았어요. 그 죄사함은 받고 회개가 없으니까 그 마음 중심은 똑같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래서 죄사함 이전에도 그렇게 살고 죄사함 받고 난 뒤에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을 믿고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극히 자기 이제 육체적인 그 생각이고 또 자기 판단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뭘 해야 하느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야, 내 중심이 악하구나. 내 자신이 사단한테 팔려서 사단의 음성을 곧이 곧대로 듣는 고장난 이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회개가 안 되면 내 마음과 내 시각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종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육체에 유익된 말씀을 다 끌어오고 함께 하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오겠다 싶으면 다 배척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앙도 하는 것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말씀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17장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쿠스까지 한 120도 정도 되는데 그 큰 제국의 왕 다리오가 1절에 보면 자기 심은 대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뜻대로 방백을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0명의 방백을 또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총리 셋 중에서 그 중에서도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고 왕은 그런 다니엘을 세워서 이제 총리들과 방백들을 또 다스리고 전국을 다스리게 이제 하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백이나 총리들이 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느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느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다리오가 뭐 때문에 방백을 세웠고 뭐 때문에 총리를 세웠는가,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 바사 제국은 인도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27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120명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120도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성인데 왕의 그 어떤 이념이나 왕의 통치 철학이나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 왕의 뜻과 왕의 마음을 펼치면서 그 고을을, 그 도를, 그 주를, 그 성을 다스리며 왕이 직접 안 가도 그 넓은 제국 구석구석에 왕의 마음이, 왕의 뜻이, 왕의 생각이 묻어나고 왕의 정신이 묻어나서 왕이 그 원한 대로 정책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다 못 가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방백을 세웠다. 그 심은 대로 마음에 기뻐하는 뜻대로 세웠다. 목적이 뭐냐?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목적이 또 뭐냐? 그것은 2절 끝부분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정신과 왕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제 방백들이 총리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면 잘못할 수밖에 없고 또 왕의 나라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받은 마음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깊은 철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든 구석구석까지 또 이제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한테 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다 전달해 주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잃어버림이 없는데 만일에 세움을 받은 방백이나 총리가 자기 뜻을 따라서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왕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전국을 통치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 또 3절에 보면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은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런데 왕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방백이나 또 총리들은 다니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럼 이들은 왜 다니엘을 싫어했는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 부분을 이제 중국어 성경이나 또 포르투갈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뛰어난 탁월한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뛰어난 영이 있는데 그 뛰어난 영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영은 살피고 섬기고 마음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영인데 이 다니엘은 자기를 왕이 왜 세웠는가? 자기를 세운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뜻을 그대로 알고 왕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파악을 해서 그대로 전달해주고 펼쳤기 때문에 왕은 야, 저 다니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어떻게 내 뜻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저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지? 저 다니엘은 나하고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야만 했을 때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슬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방백이나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한 것이 뭐냐 하면 왕이 그들을 세운 것은 왕의 나라, 왕의 뜻, 왕의 백성,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들은 왕의 그 정신이나 왕의 마음보다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높임을 받고 자기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또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이치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도 추구하고 자기 만족도 추구하고 자기 뜻을 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왕이 그들 가운데 다니엘을 딱 세우고자 하는데 다니엘은 딱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왕과 너무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야, 저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없어지고 우리의 계획은 없어지고 우리의 유익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왕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피곤하겠다.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방백의 위치에서 총리의 위치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대로 살 수가 있어.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자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삶이 피곤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삶을 드리고 삶을 산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들이 계획을 써서 왕을 설득시키고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본다면 이 모든 흘러간 상황을 다 알고도 이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섬겼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당시의 마음은 슬프다, 괴롭다, 마음이 참담하다, 무겁다 이 마음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나를 섬기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데 다니엘처럼 살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야 어떻게 복음만 이해하고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을 봤을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피곤하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아무런 이 유익이 없는데 거짓말을 고집 듣는 이 우리 육신에게다가 마귀는 그것은 너무 힘들어 그것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살아 적당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은 주는데 그 삶의 결국은 뭐냐 그 삶의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만족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결국이 뭐냐 사람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삶의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의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로 저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지 못했다며 이제 하나님께 교회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 방백이나 총리들처럼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육체를 섬기는 이 삶의 결국은 사자굴에 오히려 던져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구나. 또 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구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편으로 회개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삶이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실 때에 다 갖추어 줬다. 다 갖추어 주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벽으로 사무엘 상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울에 대한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딱 되었어요. 사울을 세울 때에 백성들은 사울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그 요구가 하나님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줬거든요. 그가 이제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고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올 때에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그래 맞아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인간도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무리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마하지 못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왕이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어. 늘 그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울 때에 너 앞으로 그 생각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일단 안 세우면 몰라도 내가 너를 세운다면 내가 너한테 온갖 좋은 것을 다 줄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울 때 온갖 좋은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도 사울에게 충만하게 해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새 신이 임했다는 증거로 암몬 사람 나아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아니 사울의 마음이 분한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암몬 사람을 다 무찌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과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구나.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와서 보면 이 사울은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너무 막 옹졸하고 또 그가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나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전하는데 11장까지만 해도 사울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13장에 와서는 왜 사울이 블레셋 앞에서 저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전혀 공급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가 의문이 됐는데 그날 사역자 모임할 때에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사단이 주는 음성을 받아들이고 들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지만 사단의 음성을 딱 들어버리니까 사울은 아무 일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하면 우리로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마치 사울이 저 다윗이 누구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나를 크게 부각시키고 너 이런 사람인데 되겠어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또 그런 나에 관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나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사울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무익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로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들어졌어요. 한 번은 우리 이제 양천에서 고등학교에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1, 2학년 이제 한 학년이 14학급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현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교회 마인드 강사 팀들하고 총 10명이 갔어요. 10명이 가서 첫째 시간에는 1학년 이제 14학급 다 마인드 강연했어요. 다섯 학급은 다 모아서 강단에서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 강연하시고 나머지 이제 학급은 이제 우리 강사들이 들어가서 강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2학년 반에 올라가서 2학년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저도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마인드 강연을 다 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마인드 강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마인드 강연을 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마인드 강연 듣고 난 뒤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 하면서 별 다섯 개가 있는데 색칠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되게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근데 제 눈에 또 특이한 그 평가가 있는데, 네 개면 네 개, 다섯 개면 다섯 개인데, 네 개 반을 칠을 딱 했더라고요. 네 개 반을. 이 학생이 나한테 왜 네 개 반을 칠했지? 마저 다 칠하면 안 되는가? 근데 그 이유를 딱 보니까, 오늘 목사님의 강연 주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실 때에,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반에, 내가 속해 있는 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학교도 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야 우리 국가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는 왜 이럴까, 또 저 친구는 왜 이럴까, 우리 반은 안 돼, 우리 학교는 안 돼, 또 우리 사회는 안 돼, 우리 국가는 안 돼, 전부 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기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 항상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0.5점 감점을 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예리하구나, 예리해, 그런 마음이 들어졌는데, 제가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말을 제가 잘 못하고 이러면 아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제 마음이 생각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강사 목사님이 다른 부분은 다 이야기를 잘 하면서 왜 저런 말씀을 왜 할까, 그래서 자기 0.5점 감점을 준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부분이지만은 내 생각 하나, 또 나를 의식하게 하는 그것 하나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나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나와 상관없이 예수를 힘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주민센터를 빌려서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소나기가 쫙쫙 오는데 우리 마인드 강연 팀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비가 억수로 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전도 나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루 종일 비가 왔었는데, 저도 제가 야, 비가 이렇게 온다면 사람을 우리가 초대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올 수 있겠나, 그러다가 아니야,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초대할 수 없으면 그때 예수님이 초대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비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 초대할 수 있어.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형제에게, 아니야, 오늘 마인드 강연에 사람들 많이 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에 비가 엄청 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 강연 다 마치고 가는데 형제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목사님 마인드 강연 참 좋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따라가 아니고 나는 내가 마인드 강연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다. 내 마인드 강의는 항상 세계 최고다. 나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하니까,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하더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나는 나를 벗고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힘있게 살 수가 있지만, 사단이 주는 작은 생각 하나 받아들이면, 아이고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난 이것이 문제인데 하면서 무익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안 되지, 너 악하지, 너는 근본이 마귀에게 삼킨 자야,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쳐다보거나 네 자신을 믿을 필요 없어, 그걸 늘 저한테 우리에게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 그 디스크를 앓던 형제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앓아서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호통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 이제 터져 나와서 두 개가 이제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 허벅지로 막 이 신경을 막 누르니까 허벅지로 이제 막 타고 내려와서 막 통증을 주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수술받기 앞서서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수술받기 앞서서 목사님 말씀이나 들어봐야겠다. 말씀은 듣는데, 그날 말씀이, 기브리스 말씀 보면,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다. 그 말씀 들으면서, 야, 그럼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랬는데, 허리가 계속 아픈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형제한테, 형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좀 어때요? 하니까, 말씀 들었더니 참 좋았는데, 듣고 났는데 허리가 여전히 아프고, 막, 이, 엉덩이 또 허벅지가 계속 아프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웬만하면 그러라 하는데,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형제! 언제까지 자기 생각 믿고 사건이야 하면서,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라고. 다 나왔다고.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이 형제가 정색을 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꽥 지르니까 이 형제가 반발심으로 다 나왔습니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정상으로 잘 다니고 있길래, 아유, 형제, 허리 안 아파요. 다 나왔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다 나은 거 말고 실제로 어때요? 아, 실제로 다 나왔어요. 하더라. 야, 참. 그 형제 지금도 그 병원에 안 가고 다 나왔고,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셔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 믿고 내 자신 쳐다보면 무익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신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연결이 되었다, 연락되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골리앗 앞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쓸모가 없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그가 마음을 연결하고 이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짓된 것이 분명하게 판명이 나왔고 드러났습니다. 우리한테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교회와 종이란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다윗과 연락할 수 있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내 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봤는데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저 문제를 내가 넘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그 한계가 왔을 때에 요나단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온전히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어지고 다윗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고 다윗은 어디로 가는지 그가 블레셋을 이기고 그 무찌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 대하여 해결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앞에 우리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회개하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차 캠프 마지막 날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